근심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같이 우리의 삶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근심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넓게 살펴본 성경의 기자들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죽을 운명 가운데 태어났다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가장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무명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말하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 잘 되고 있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은 이 아삽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근심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졸지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펴본, 오랫동안 그것을 관찰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발견한 이 평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이 인생의 근심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인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확실히 근심을 대처하는 데 미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라도 근심 없는 날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기대감과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아무리 잘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의 생각 뒤편에 근심이 묻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크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정말 어리석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후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근심 많은 우리의 인생을 참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근심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리석어서 항상 근심하는 자들인데, 이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근심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모습에 뚜렷하게 근심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배경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유다가 주님의 떡을 받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잠시 너희를 떠나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으면서 그가 우리 주님께 반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이 결코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부주의한 결과, 그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결과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한결 더 비장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대단히 의지하였고 주님을 존경하였고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를 바랄 뿐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반만 이해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서의 사명,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실 때에 혼란 가운데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속히 근심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곧 교만해져서 자신이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런 모든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 자신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지식을 참되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식인지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고 자기를 검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책을 읽었는데 청교도 시대의 존 로저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의 사촌 에스겔 로저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신실한 목사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간 그 교구에서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자기가 거짓 목사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데드함에 있는 자기의 사촌 존 로저스가 생각이 나서 말을 타고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의 사촌 존 로저스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하는 중간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 에스겔 로저스가 그 자기의 사촌 존 로저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거짓된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사촌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즈기엘 로저스 같은 이런 탁월한 목사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영적인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지식이 경험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온전하고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온전한 진리의 지식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신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반만 이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으실 것과 주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실 것과 그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구해보지 않았던 그런 육신적이고 연약한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지식, 온전한 믿음,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익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더 온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경과 교리를 배워왔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 말씀을 그 마음으로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무례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갖 세상 근심을 지고 교회에 와서 단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기복적이고 이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만 하는 지식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근심이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자신들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들도 참으로 진리의 지식을 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게 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항상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베드로를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을 보시면 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다 그 마음이 근심 어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에 누구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떠나게 될 것과 그 상황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마저 넘어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사단이 극심하게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만찬의 분위기는 이제 유쾌한 분위기가 아니고 주님이 떠나시게 되고 사단이 자신들을 극심하게 공격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감도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게 된다면 이제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을 때에 그들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된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없이 홀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면한 현실은 이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그와 같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즉시 인식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그 일들 가운데 근심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근심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쉽게 근심하는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들은 믿음이 적어서 자주자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근심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근심에 대한 첫 번째 해독제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힘들지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근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또한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지정하시되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믿되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미 고백한 적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제자들의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치에 상징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가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불행한 죽음을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침체되어서 근심 가운데 빠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난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근심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이 지식은 제자들을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해독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인식하는 그와 같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해독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들을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근심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을 과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거처는 사는 곳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써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써둔 곳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문패에 그게 이름을 써두지 않습니까? 몇 번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의미가 뭐죠? 그 집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패입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자들은 이 말을 mansions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아주 호화로운 그런 큰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영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쓴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 오늘날 말하면 뭐 아파트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맨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집, 뭐 천국이 너무나 좋은 맨션이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것은 곧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은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면 세상의 그 어디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풍랑도 잔잔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곳,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면 그 열병도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근심하게 할 수 없었고, 어떤 질병도 그들을 근심하게 할 수 없었고, 어떤 환경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극심하게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근심할 수가 없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 길을 올라가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게 된다면 그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시자 그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서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게 되고 그들을 만나 주시게 되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잠시 주님이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곧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둘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 근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근심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낙심하고 근심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은 하나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사업도 직장도 친구도 부도 명예도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좀 더 가지면 내가 이런 근심은 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근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여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친구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심령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백스턴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행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할 그 영원한 안식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희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심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근심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시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은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처소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근심이 희미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 312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느냐 어둠 속을 헤매느냐 구주 예수님 바라볼 때에 풍성한 삶을 얻으리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그의 영광의 은혜의 광채에 세상 근심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